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이란에 재래식 무기를 사거나 판매한 개인 그리고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 명령의 근거에 이란 방위분 병참부와 이란 방위산업기구 그리고 이 기구의 책임자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이란 원자력 에너지 기구와 관련된 세계 기관과 개인 5명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3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유엔 총회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각국 정상들 연설도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정상 연설은 오랜 관례에 따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가장 먼저 연설하고 다음 유엔 총회 개최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오는 사전 녹화로 연설합니다. 올해 세계 정상들의 녹화 연설은 각국 유엔 대표들만 마스크를 쓴 채 유엔 회의장 안에서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틱톡이 미국 기업들에 매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틱톡 매각 조건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 존엄성을 해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로는 이번 협상이 불공평하며 미국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오라클사와 월마트사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만든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라클과 월마트 측은 틱톡 소유권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이 여전히 자신들의 자회사로 남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차기 연방 대법관 후보자를 면담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에이미 코니 베러 제7 연방 순회법원 판사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러 판사는 미국 내 보수 진영이 차기 대법관으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다른 후보들도 만날 것이라며 이번 주에 유세차 플로리다에 가면 바버라 라고와 제11 연방 순회법원 판사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26일까지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시민들에게 가능한 집에서 일하라고 오늘 당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 술집과 식당 이용을 다시 제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이 새로운 조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제한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 조처를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10월 중순께부터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중국 부동산 재벌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중국 베이징시 인민법원이 북경 부동산 개발업체 화이안그룹 런즈창 전 회장에게 횡령과 뇌물 공급 유형 직권 남용죄로 징역 18년에 벌금 약 62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편 런 회장은 판결에 승복한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런 회장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 회장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직후인 지난 3월에 종족을 감춘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정기 총회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미사일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면서 추가로 지정한 제재 대상에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억 7천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을 미국의 대형 은행을 통해 세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고 낮부터 함경남도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최고는 16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막한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함께 언급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자신들이 한 약속과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댄 브루에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IAEA 총회에 전달한 영상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ready to make progress towar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e urge the DPRK to join us in negotiations toward this objective, thereby ensuring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미국은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룰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는 겁니다. 브루에트 장관은 이런 목표를 위한 협상에 동참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정기총회 개막 성명에서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IAEA 사찰단이 없는 동안 제기된 문제 등 모든 핵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발표한 IAEA 정기총회 관련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로 나서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이어 그때까지 기존 제재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핵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는데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대상으로 모든 핵무기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또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이란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등이 추가로 지정한 제재 대상에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은 21일 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대일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누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재무부가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기관과 인물 등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designating entities that support Iran'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senior officials overseeing Iran's nuclear power.
이날 재무부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란 국방부와 이란 원자력 에너지 기구, 이란 핵 기술자 등 모두 20개가 넘는 기관과 인물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의 재래식 무기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들과 관련된 기술 훈련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는 겁니다. 재무부 등은 또 새로운 제재 대상 지정에 더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따라 해제됐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모두 복원한다는 설명입니다. JCPOA에 의한 대이란 제재 유예는 오는 10월 18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발표한 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들어야 하는 경고라며 누구든지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ctions today are a warning that should be heard worldwide. No matter who you are. If you violate the UN arms embargo on Iran, you risk sanctions.
미 국무부는 기자회견을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이날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부과한 이란인 중에 이란, 북한 미사일 협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이란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이란의 군수업체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의 고위 관료로 재직한 아스갈 에스마일 푸얼과 모하마드 골라미 두 사람 모두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발사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참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샤이드 헤마트 산업그룹의 샤이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센터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 국장으로 있는 셰이드 미라흐마드 누시는 북한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사업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이란 베네수엘라 특별대표가 일부 언론과의 전화회의에서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 복원한 미국의 조치가 앞으로 미북 협상에도 일부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완화했다가 이후 다시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대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안이 북한과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별히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북한의 회의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규정에 근거한 질서에 얼마나 진지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점이란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합의가 진짜 합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은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불리는 핵합의를 맺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21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와 미국의 제재 등을 전면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도 북한에 대한 함의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북한의 복합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폼페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현재 북한은 제재 완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주저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이란에 대한 이번 결정이 북한을 나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제재 완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a clear signal from the United States that there is a way of negotiating sanctions relief. That they because the North Korea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스냅백에 대한 논의조차 꺼려왔지만 이번 사안은 제재 완화를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미국의 분명한 신호를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고스 국장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가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였고 또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이 스냅백을 선택지로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북한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North Korea and Iran are in a very different situation because in the case of North Korea, Kim Jong-un has accepted Trump's offer for summi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했고 미국과 북한은 최소한 고위급 차원에서 대화 채널이 마련돼 있는 등 이란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추후 합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북한은 미국을 신뢰하지 못할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대미 인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다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스냅백 조항이 추후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주목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에 대한 스냅백, 즉 제재 복원 조치를 공식 발표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관련국들은 미국이 이미 핵 합의를 탈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냅백과 같은 이번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 당시 스냅백 조항은 다른 나라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결정만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스냅백은 다른 나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undamental thing about snapback is that it presumes that there will be cooperation on implementation.
특히 스냅백은 이행 부분에 있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서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부각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스냅백 접근법이 위험한 것으로 고려되도록 만들었고 실제 스냅백 상황에서 북한에 다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의구심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스냅백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도 스냅백 조항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선 북한 역시 자신들을 대변해줄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강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do things that will come very close to the line, and of course it will be a matter of interpretation.
북한은 스냅백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금지선에 매우 근접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할 것이며 이때부터는 해석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을 지원하기를 바랄 것이란 주장입니다. 고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스냅백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스냅백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과 이란은 1980년부터 미사일 기술 개발 등 광범위한 군사협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핵협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 DI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주요 무기 프로그램의 국산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은 북한 미사일 기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례로 이란의 주력 MRBM인 액체연료 추진형 샤하브3는 북한 노동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이란이 2017년부터 생산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코람샤르 역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기술에서 유래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분야 협력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이란, 북한, 시리아 탄도미사일과 핵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 생산해 이란에 제공했고 이란은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성능 개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란에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을 수출함에 따라 이란의 관련 기술이 질적으로 향상됐으며 이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 정보 당국은 지난 2016년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이 2013년 이후 잦아들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잠수함 개발도 양국의 군사협력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지난 2004년에 적어도 한 대의 북한 요노급 잠수함을 들여갔으며 이후 국내 생산을 시작했다고 미 국방정보국은 앞선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협력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러한 협력에는 핵 관련 사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가 그동안 양국의 핵협력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그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및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 2018년 북한의 무기 판매를 추적한 저서에서 이란의 핵 기밀을 전수했던 파키스탄의 공백을 북한이 메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실험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운영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불리기 시설을 짓는데 북한이 도움을 줬으며 이런 관계는 적어도 2011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주요 불법 무기업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억 7천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을 미국의 대형 은행을 통해 세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위장회사를 통해 북한의 자금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약 1억 7,48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국 대형은행의 금융망을 거쳐 수년간 세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20일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 산하 400명 이상의 언론인이 미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입수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의 의심거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의심거래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이 수년간 일련의 위장회사와 중국회사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자금 세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은행 등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이 대북 불법 거래로 의심된 정황을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보고한 자세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2015년 1월 의심 거래 보고를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된 8,92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북한과 연계된 11개의 기업과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중국 기업인 단둥 싼장 무역과 싱가포르에 설립된 SUTL 기업이 북한이 연루된 무기 확산, 이란 내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상당한 불법 활동에 연계돼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5년에 폐업한 또 다른 중국 기업인 페이스 서플러스 무역개발 기업도 불법 대북 거래 의심자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규모의 수탁 자산을 보유한 뉴욕 멜론 은행도 2015년 제출한 의심 거래 보고에서 약 8,560만 달러 상당의 의심 거래를 처리했으며 이 중 2,010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보고서에서 의심 거래를 통한 자금이 위장회사로 보이는 소유권이 모호한 회사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중 일부는 캄보디아와 같이 고위험 관할국에 등록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의심 거래가 동일한 날 혹은 며칠 간격 등의 형태로 이뤄졌지만 명확한 상업적인 명분이 없었으며 반올림된 금액이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와 기소 대상인 중국의 단둥 홍샹 실업 발전과 이 기업의 마샤 오흥 대표의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단둥 기업과 마 대표는 기소 전 뉴욕에 있는 미국 은행을 거쳐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보내기 위해 일련의 위장회사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국을 거쳐 북한에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는 마 대표가 2014년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사업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뉴욕 멜론은행이 관련 수십 건의 송금을 허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1일 MBC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의심거래 보고의 무단 공개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법 집행 조사를 위태롭게 하며 이러한 보고를 제출한 기관과 개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미 사법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이 위장회사 등 중간 매개자를 이용해 미국 금융망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자금 세탁 적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money transfer items. We're focused on people doing money laundering.
이와 관련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해 5월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금융 제재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북 자금 송금과 자금 세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특정 정부에 대한 기밀을 해지하기 위해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뿐 아니라 미 금융망을 악용하려는 개인들에 대한 미 독자 제재 부과를 통해 유엔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드러난 미국 은행을 통한 북한의 자금 세탁 사례가 미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관련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은행들은 북한 관련 금융정보를 더욱 적극 확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JP모건과 뉴욕 멜론 은행 등 미국 은행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미 금융당국의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폭로가 재무부 등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은행들로부터 잠재적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활동에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금융과 제재를 담당했고 특히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조치를 주도했던 애셔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 세탁과 관련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should not have just been filing SARs on these accounts. They should have been closing them, and they should have been, these banks should have been working with U.S. law enforcement to indict them, to pursue them and indict them.
은행들이 의심 거래 보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보고한 은행과 협력해 계좌를 추적해 폐쇄하고 관련자는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재무부에 제출한 의심 거래 보고를 토대로 북한의 자금 세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Maybe it's time that one of these banks needs to get charged for breaking the law. And maybe some of these bankers get thrown in jail.
애셔 연구원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 은행들과 은행원들도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초 불법 금융활동을 벌인 국제신용상업은행 BCCI를 청산한 이래 국제적인 대형은행을 본격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재무부의 역할은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꼬리가 드러날 때마다 퇴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 미국 은행들의 제재 준수와 돈 세탁 방지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자료도 활용해 북한의 돈 세탁을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상업 등록 자료를 통해 북한과 협조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21일 VOA에 미 금융당국이 북한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 등 해외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also target these foreign banks that are acting as fronts for North Korea once this money is laundered out, predominantly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and banks. And right now our
바틀레 연구원은 돈 세탁에 관여하며 북한과 협력한 외국 은행들을 겨냥해야 한다며 주로 중국 금융기관과 은행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제재 체계가 해외 은행까지 깊숙이 들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꼭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은행들의 경우 북한 돈 세탁과 관련한 금융 정보를 적극 확보하고 다른 은행들과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ection 314B of the U.S. Patriot Act allows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speaking with Treasury, they're able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바틀레 연구원은 미 애국법 314B조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재무부에 알린 뒤 다른 금융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은행 내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하고 추적하며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북한의 돈 세탁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다며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식량과 보건 의료 분야가 특히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엘 워츠 국장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외부 지원 불허 결정이 유지될 경우 북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Possible,
워치 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부터 추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 여파와 잇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북한의 식량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워치 극장은 이번 자연재해로 많은 북한 주민이 집을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한층 강화된 코로나 방역 조치로 북한 당국이 피해 복구와 관련한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미국 친우봉사회는 해마다 이 무렵에는 북한의 협동농장에 농업 관련 물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루이스 미국 친우봉사회 중국 북한사업단 대표는 21일 VOA에 9월에는 협력 농장에 겨울철 온실 재배에 필요한 비닐 자재와 아연 파이프, 스틸 스프링 등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료와 벼 종자를 위한 플라스틱 모판 등 봄철 모내기 작업을 위한 물품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온실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겨울철에 농장 가족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농부들도 다음에 봄 농사를 잘 시작하기 위해 필수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이런 지원이 모두 중단됐다고 루이스 대표는 밝혔습니다. 20년 가까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단체는 VOA에 전례 없이 장기화하는 대북 사업 중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평소 9월과 10월 사이 방북해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약품을 전달하며 의료시설을 점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배경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영양 실조율을 줄이고 질병을 통제하는 한편 지역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등 지난 수년간 개선되어온 인도적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원단체들의 최근 몇 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북한의 의료 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방북할 계획이었던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국장도 올해는 모든 일정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는 매년 두세 차례 북한에서 의료 사업을 펼쳐왔고 박 국장은 2007년부터 20차례 방북해 현지 의료진과 함께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해왔습니다. 협회는 북한 의료진과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도 지속해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 구호단체들의 복수 방문이 가능한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히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한국을 향한 비난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여전히 삼가고 있어 11월 미 대선 때까지 상황관리 차원에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2일 한국 해군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합동군사연습인 림팩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중 괌도 주변 해상에서 퍼시픽 뱅가드를 비롯한 각종 연합해상훈련에 광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합해상훈련들이 미국의 패권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압살하려는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엔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한국이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높인 약 53조 원을 편성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0일 미한 양국이 외교부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21일엔 미한 군 당국이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각각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 공세를 펴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내린 뒤 두 달여 동안 노골적인 대남 비난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최근 들어 대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한국을 겨냥해 특히 미한 공조에 초점을 맞춰 비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홍수, 태풍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대남 비난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비록 비난 방식이 가장 낮은 단계인 선전 매체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했던 6월 대남 공세는 유보 상태일 뿐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6월 대남 공세 당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보다는 미한 공조를 우선시하는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 재개가 다음 달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모종의 대남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용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이 되든 어쨌든 그 대미 협상을 재개하려면 협상력의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압박과 일종의 도발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쌍십절에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전후로 그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우려가 되는 게 대미 공세보다는 대남 공세를 중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북한 선전 매체의 최근 비난은 통상적인 수준에 그쳐 있다며 새로운 정세 변화에 따른 민감한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열려있는 것이지만 미 대선 전 도발은 북한에게 실익이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흔들어가지고 남북관계를 굳이 나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상황관리에 과연 유용할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남쪽을 흔들어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국면에서 굳이 남쪽까지 흔들어가면서 뭐 위험 수위를 높일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거죠.
북한은 한국 정부의 미국과의 공조를 맹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황 관리 차원에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지금 언어적 도발 수준에서 그리고 10월 10일 날 퍼레이드하는 수준에서 넘어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느 정도 상황 관리는 됐다고 평가할 거거든요. 대선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북한이 대선전 매체를 통해서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 명분 확보 차원이라고 보고요.
신 센터장은 북한이 대미 직접 비난을 자제하는 가운데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외부 표적으로 한국을 겨냥해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새로 취임했지만 북일 관계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가 내각은 1년 잠정 정권 꼬리표를 뗄 때까지 대외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일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주라트 전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먼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새롭게 출범한 스가 내각에서도 북일 관계에는 한동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ver the next year, I think primarily will be on domestic issues. So, which includes some economic reforms and structural reforms,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Japan.
주말태 전 부차관보는 21일 VOA 전화통화에서 향후 1년간 스가 총리의 관심은 국내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혁과 같은 국내 현안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년 10월 열리는 총선거를 앞두고 스가 총리는 북한 문제와 같은 대외정책보다는 시급한 국내 현안에 집중하며 지지기반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말태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일 관계 진전의 핵심이 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스가 내각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키 타츠미 스팀슨 센터 일본 담당 국장은 VOA에 1년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스가 내각이 북한 문제와 같은 대외 정책은 물론 국내 정책에서도 전임 정권에 비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납북자 문제는 한동안 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just don't know whether he's going to be more willing to be flexible when it comes to Russian issues, especially how he
스가 총리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시 도전해 1년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뗀 이후에나 국내외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가 총리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남은 임기인 내년 9월까지며 현 중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0월 20일입니다. 타츠미 국장은 납북자 문제에서 유연성은 문제 해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아베 전 내각의 정의는 확인된 모든 납북자 송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에 비해 덜 이념적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진지하게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스가 내각은 계속 국내 문제와 미국,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일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달린 문제이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가 국내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경제와 코로나 사태에 집중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텐게론 국장도 북일 관계에서는 유엔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로 인해 일본의 정권 교체의 한계 없이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이준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나 김씨의 여덟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o if we have two, four, that means it's two beats.
지난 2019년 해나 김씨가 한동안 꾸준하게 다녔던 한 악기 강습소. 미국인 남성 강사가 해나 씨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In this example, you have eighth notes. And there's two,
four, 8분 음표가 있으니까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연주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듣는 해나 씨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여기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답을 하고 강사는 다시 괜찮아요 지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연습을 하라는 거죠.
That's why I had you practice this.
강사는 학생인 해나 씨에게 시연을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로 드럼을 배우는 소리입니다. 해나 씨는 당시 강사에게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녹음기로 강습 내용을 담아가는 등 매우 열심을 내 드럼 세트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당시 내용을 취재진에게 들려준 것인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북은 매우 고전적이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타악기인데요. 드럼 세트, 즉 여러 개의 북과 심벌즈를 서로 연결해 연주자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북을 동시에 두들기면서 곡의 리듬, 박자와 곡의 주기를 담당해 연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 자체만으로 매우 현란한 연주를 구사해 주로 서양 음악의 한 장르인 록을 연주하는 록밴드에서 남성 연주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악기가 바로 드럼 세트인데요. 40대 탈북 여성 해나 김씨. 해나 씨는 다른 많은 악기들 중에 왜 드럼을 배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드럼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난생 처음 알게 된 손발톱 전문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훗날 자기 사업을 꾸려볼 희망도 가졌던 해나 김씨. 그러나 시카고에 이주하고 바로 가정을 꾸린 탈북 남성과의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으면서 2018년 해나 씨의 삶은 다시 한번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아, 제가 미국에 와서 5년 채 될 때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미국에 온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 후회를 하게 되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저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나 후회감을 느끼고 정말 좌절감에 빠져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됐었고 어느 날 문득 아는 분이 교회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해나 씨를 알고 있었던 이 한인 교인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해나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으며 해나 씨가 어려운 시간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줬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꼭 나뿐만 아니라 또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어서 그런 것뿐이 아니고 정말 누구나 다 똑같이 이런 아픔을 겪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한인 여성의 방문은 그날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해나 씨는 이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과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얘기는 저한테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성경을 문득 들쳐들고 성경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성경을 읽어주고 저한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돼서 떠나 나오게 됐었고, 제가 미국에까지 어떻게 오게 됐었고, 또 미국에 와서 제가 어떻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게 됐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한참 제가 울면서 그냥 막 두서 없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다 듣고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 하는 여성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는 해나 씨. 해나 씨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제 가슴속에 제일 맺히는 게 뭔지를 그냥 그분이 딱 듣고 그걸 캐치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니 얼마나 억울하냐고. 얼마나 억울하냐고. 정말 제 상처가 정말.
탈북 이후 자신이 겪은 일 모두가 너무 억울한 일인데 그런 자신의 심정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던 해나 씨.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평범한 가정을 타인의 잘못으로 이루지 못했던 억울함을 제대로 봐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여성이 소개하는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를 매일 듣고 기독교 음악을 알게 되고 이런 특별한 일상들이 이어지면서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국 교회를 찾아갔어요. 옛날에 한 3년 전에 제가 그 미국 교회 갔던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갔을 때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찬양에 그냥 막 엉덩이 춤을 추면서 그냥 손을 내저으면서 찬양을 같이 따라하던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 갔는데 저는 그때 정말 그런 체험을 해보기는 진짜 처음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저는 언제 한번 정말 멋있는 빌딩을 보고 구경을 해보고 다시 구경을 해서 제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리게 너무 즐거웠었던 것도 없었고 어떤 관광지 휴양을 갔던 적도 없었고 저는 제 삶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즐거움을 느껴본 적도 없었고 뭔가가 제 마음에 와닿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보러 갔는데 마침 조금 늦어서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막 찬양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대형 미국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밝은 조명에 눈이 부셨던 해나 김씨.
조명이 수많은 조명이 딱 저를 쏘는 것 같았어요. 그 조명들이 다 저를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조명들이 그냥 생렬한 조명이 그냥 저한테 와서 비치는데 그리고 그 음악이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그게 그 음악 소리에서 정말 찬양 노래 소리 음악 소리 거기서 제일 제가 저한테 마음에 와 닿는 게 제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드럼 소리였었거든요. 드럼 베이스 소리였었거든요. 사정없이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 안에서 그냥 그 뭔가가 팡 터져나가는데 제 몸이 그냥 이 뭔가가 가슴 안에서 뿡 뻥 하고 뚫리는 그런 느낌을 들었었거든요.
어느 날 문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국 교회에 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강렬한 조명빛에 감기워진 해나 씨는 당시 경험은 태어나 처음 겪는 신비로운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날 이후 해나 씨는 뭔가에 이끌리듯 자신의 막히고 눌린 가슴을 뻥 뚫어준 그 드럼이라는 악기를 배울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해나 김씨의 사회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62년 9월 22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애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예비선언을 발표합니다. 북부군이 엔티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직후였습니다.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발발했고 1862년 7월 링컨 대통령은 강료들에게 노예 해방 선언의 초안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1862년 9월 22일 북부군이 엔티텀 전투에서 승리하자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은 미 합중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9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미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이 선언을 통해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 여러 주들이 1863년 1월 1일까지 연방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노예들을 모두 해방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선언은 북부인들에게는 남북전쟁의 도덕적 명분을 부여했고 이 선언으로 북부인들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자 한 미국 독립전쟁 때와 같은 전쟁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남부 자치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선언은 1863년 1월 1일 정식 포고됩니다. 1908년 9월 22일 불가리아가 독립합니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동부에 있는 공화국인 불가리아 공화국은 불가리아인이 83%, 터키인이 9%, 그 밖에 집시 마케도니아인, 아르메니아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불가리아의 독립의 불을 당긴 것은 1876년에 일어난 대봉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과잉 진압으로 불가리아 참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스만 제국은 대패하고 불가리아에는 동루멜리아와 마케도니아를 합친 대불가리아 자치공국이 건립됩니다. 하지만 베를린 회의에서 불가리아의 영토를 북부 지방에만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1885년 동루멜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의 조카였던 알렉산드르 대공은 동루멜리아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페르디난드 1세가 즉위하고 1894년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그의 통치기인 1908년 9월 22일 불가리아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게 됩니다. 7세기 말 터키족의 일개인 불가스족이 볼가불가스 왕국을 건설했으나 1878년까지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8년 9월 22일 독립을 성취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